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5면 어간에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는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고 팍팍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요즘도 그렇고 돌아보면 늘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팍팍하고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문 보고 요즘 세상이 어렵더라는 얘기를 이제 관중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앞길을 돌아볼 때도 과연 어떤 기대가 있을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를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또 그 어려운 시절을 이제 살게 될 때 이제 그저 세상 살이가 어렵다는 것보다는 더 무겁고 또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이지만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보라고 또 뭘 겪으라고 이런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난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경험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그런 경험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 본문 가운데 오늘 본 열왕기상 17장부터의 이야기가 있죠. 자,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름이 보여주듯 왕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이제 기록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오늘 그 살펴보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9장 사이에는 이제 왕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열왕기가 전체 그 47장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차지하고 있는 장이 대략 15장 정도 되고 분량으로는 3분의 1 가까운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스럽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왕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나열을 하다가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부터는 왕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러니까 영화로 비유하자면 그 전까지는 왕들을 카메라가 비춰줬다면 이제 27장부터는 왕 말고 선지자들을 뒤쫓아서 카메라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 그 15장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등장하던 시절은 이제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1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6장 29절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던 시절의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그의 통치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나와 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요약하고 있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30절의 평가는 위에 25절의 평가에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5절은 오므리 왕 아버지에 대한 평가인데 거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최고였는데 악하기로 지금 아들이 등장해서 아버지를 능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 시대에는 악하기로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아버지 오므리의 통치는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들 때에는 31절에 보듯 여로보암의 죄 정도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보다 더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례를 31절 하반부부터 34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자, 어떻게 가볍게 여겼는가? 어떻게 조상들보다 더하게 되었는가? 31절에 보시면 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신전 안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사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부르긴 했는데 이제 성경에서 조상들이 알려준 그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여호와를 섬겼다면 이제 아합 시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로 하는 일이 이제 본격화, 공식화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우상 숭배가 이제 본격화하는 시대가 아합 시대부터 열린 것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엘리야는 이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조상들도 잘못했는데 조상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하게 잘못하고 있는 시절, 이런 시절에 지금 굳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고 이제 불려나온 것이 이제 엘리야인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불려나와서 이제 겪게 되는 경험은 17장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로 다시 넘어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앞뒤도 없이 성경은 간략하게 용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길르앗에 오고 있다는 걸 보면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왕궁이 있었던 곳은 서편이었으니까 이제 왕이 보기에는 별로 알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사람이 왕에게 나타나서 자, 왕에게 말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했을 텐데 이제 그런 거 전부 생략하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하고 그 이제 목숨을 건지고 나왔던 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이제 분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자, 비와 이슬은 바알 신이 이제 관장하던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바알을 도입을 했던 이유는 바알은 이제 시돈 지방 북쪽에 있는 지방에서 주로 섬기던 신이었고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었는데 그 시돈 왕의 딸이었죠. 그래서 그 비 문제를 농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알을 도입을 했던 것인데 지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제 아합에게 얘기를 했으니 이제 아합 왕에게는 아합 왕이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제 세웠던 계획을 전부 어그러뜨리는 식의 이야기를 한 셈이 됩니다. 자, 엘리야가 이 얘기를 하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좀 복잡한 마음이었을까요? 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세시다. 너희가 바알 섬기지만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다 하나님이 관장하시니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 말은 그렇게 그 호쾌하게 한마디 던지고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소환되어 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은 일을 누구에게 전하려면 되게 어렵지 않으십니까? 어려웠던 일을 통보해 주는 일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하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가뭄으로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엘리야는 하려고 부름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은 희미해져가고 우상 숭배가 본격화하는 걸 보면서 엘리야는 마음이 갑갑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자신이 지금 개입된 일을 보면 이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한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사태가 더 커지고 안 좋아지는 것을 이제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엘리야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부름받아서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2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일 것이다. 자,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여기도 좀 묘한 느낌이 듭니다. 앞에서 엘리야의 입을 통하지 않고는 비도 이슬마저도 있게 하시지 않을 만큼 그 세상을 뒤흔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보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숨으라고 얘기하시죠. 자, 비도 안 내리게 하실 분이라면 왕이 아무리 그 위협적으로 나와도 엘리야를 능히 지켜주실 능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보고 가서 숨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숨습니다. 이제 숨으라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왕의 뜻과는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반역죄에 해당하니 숨어야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 가뭄이 있을 테니 어디 아무데나 가서 살 수는 이제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숨으라고 하셔서 이제 말씀대로 가서 숨죠. 그것이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시냇물을 마시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고 7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 간증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가뭄을 주시는데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을 통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떡과 고기를 주시는 것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것 같은 일을 연상시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만으로 간증할 만한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의 용건이 이제 그 정도로 끝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 시냇물마저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 너희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그 당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도 목말라 죽게 되는 지경에 빠지고 만 것이죠. 이제 시냇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하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시돈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과부를 찾아가라고 하시죠. 자, 시돈은 어디일까요? 바알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세벨이 살던 곳. 이제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심장부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아합 왕이 심기를 건드려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이제 바알 신앙의 심장부로 가라고 하는 뜻은 뭘까 싶었을 것 같죠. 더더군다나 지금 과부한테 가서 기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부한테 가서 의탁을 하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해서 10절부터 보면 사르밧에 이제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숨어 있던 그리시네가는 요단강 동편이었는데 이제 그걸 보면 사르밧까지 갈 때에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쭉 지나서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뭘 보았을까요? 자기가 왕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자, 푸르른 밭은 보이지 않고 가뭄으로 누렇게 떠가고 사람들은 물이 없어 헤매고 있고 하는 장면들을 전부 보면서 이제 사르밧까지 이동했겠죠. 자, 거기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 과부한테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희한하게도 그 청을 들어줘서 이제 물 들어온 사람이 아닌데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하죠. 그랬더니 11절에 엘리야가 또 한 술 더 뜹니다. 물 가지고 온 과부한테 물 말고 떡 한 조각을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12절에 그 과부가 이제 자기 상황을 얘기하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엔 죽으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맺혔던 것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나보고 떡을 해오라고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나 사실 나뭇가지 왜 죽고 있었냐면 한 움큼 남아있는 건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 가지고 와서 나보고 떡을 해서 내놓으라니 당신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여라.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너 한 끼 뺏어서 내가 먹고 너는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특별한 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일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엘리야의 말을 따라 순종을 하게 되고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지금 그리시네가보다 더 불편한 곳에 가서 연명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셈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야 뭐 혼자 숨어 지내면 됐고 그러면 그 뭐 까마귀한테 특별히 미안할 건 없었겠죠. 가져다 주는 건 먹고 지내면 됐을 텐데 지금 여기 그 한 끼 먹고 죽겠다는 과부 집에 와가지고 몸을 붙이고 사는 일이 이제 엘리야에게 전혀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면모가 드러나는 일로 기억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더 불편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 가뭄을 몸소 겪으면서 이 일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땅에서도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자신을 먹일 법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먹이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 가뭄이니 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수 있게 바알에게 제사도 지냈을 것이고 어디든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였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가뭄으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었지만 너는 물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이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오므리 시대에 굉장히 크게 영토를 넓히고 아합 시절에 와서 이 넓어진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나라로 세워졌지만 비로소 나라답게 하려고 하는 데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려고 지금 바알 신앙을 도입했던 처였습니다. 차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막으셔서 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게 막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과연 농사로 잘 살 수 있게 되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엘리야 선지자 자신도 겪고 있는 것이죠. 생존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일은 지금 그 엘리야가 경험해야 했던 일은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수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 또 하나의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으면 이제 그 잘 살게 되었다라고 결말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지요.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예, 엘리야한테도 뭔가 해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근데 아마 그 엘리야도 뭔가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도 아이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엘리야로서는 굉장히 난처했겠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몸을 붙이고 사는 것도 그 민망한 일인데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과부가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물론 이제 원망 섞인 말이었겠죠. 당신은 몰랐으면 그냥 예전에 확 죽어버렸으면 됐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살려주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는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의 이 말에는 엘리야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일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죠. 자, 당신이 굳이 여기 와서 내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안다는 것이죠.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등장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제가 잘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절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은 가뭄이 들었죠. 그리고 시돈에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마음에 그 굉장한 계획이 없는 한 멀리하면 좋을 사람이 이제 엘리야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등장으로 사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엘리야 자신도 계속 확인하게 되는 바였죠. 이 나라가 좀 흥황하게 하려고 왕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 바람에 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판을 뒤엎는 바람에 가뭄이 온 것을 확인하게 됐겠죠. 자, 엘리야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그리고 모두가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자기 입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입을 좀 벌려가지고 비 좀 와라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런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등장하는 곳마다 죽음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듣고 19절과 20절에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심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자, 아이를 데리고 자기 처소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20절의 기도의 그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또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전에도 재앙 내리신 바 많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이 과부의 집에까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까지 죽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기도는 지금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평지풍파를 만드셨습니다. 그 전에 없던 갈등과 긴장이 생겨났습니다. 사회가 파괴되고 사람들은 쓰러지고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선지자가 묻고 있는 것이죠. 저 이런 일을 사용하시려고 쓰신 겁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 아이까지 죽게 만드는 일에 저를 사용하시려고 저 부르신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렇게 간구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죽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지금 물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하며 아들을 건네주죠. 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앞서 본 엘리야의 경험을 돌아보면 그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가 여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엘리야가 확인하게 되는 경험이었던 것이죠. 이제 내내 재앙만을 경험하며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17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좋지 못할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 등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벌을 몰고 왔기 때문이죠. 엘리야만 등장하지 않았어도 가뭄은 없었을 것 같은데 엘리야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가뭄까지 있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일을 몸소 겪습니다. 선언만 하고 사라지고 몇 년 후에 비 내릴 때 등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 안 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겪고 그 때문에 겪게 되는 상황들을 전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엘리야의 경험에서 신자가 사는 삶의 경험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세상에 있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만 할까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인가? 엘리야는 자기 때문에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뭄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었겠죠. 바알이 물을 준다고 하면 바알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방식으로 더 멋있게 빛나게 역사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주께서 개입하시는 방식은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알하고 경쟁하셔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신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역사하셔야 하는가 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무엇보다도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방도를 찾죠. 사람들은 각자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답을 모르는 문제도 많고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싶은 고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민을 갖고 여러 군데 답을 찾아가다가 또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하고 묻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라고 삼고 있는 것이 문제 맞느냐? 그거 해결하면 살 수 있겠느냐? 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농사만 잘 지으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겠느냐? 다른 나라보다 군사력이 세서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해버리고 영토를 확장한다면 그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라고 먼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소원, 문제들을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드셔서 그들의 소원을 망가뜨려 버리시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엘리야가 지금 처음부터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상황이 망가져야 되는 것일까?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하는 것일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런 문제를 들고 오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겠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일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있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들 불편하게 할까 봐 조용히 있기로 한다. 엘리야도 그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신자는 그렇게 조용히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것으로 삶에 몫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으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앙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살아라. 생존하는 것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속 다른 소원과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소원을 망가뜨리십니다. 때로는 사람들 속에 우리를 파견하셔서 폭탄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다 죽습니다 같은 식의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삶을 보이기도 하죠. 아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으며 조롱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불평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엘리야가 겪게 되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신자로 살아가게 될 때 겪게 되는 첫 번째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환영할 만한 답을 품에 가득 안고 선물을 나눠주러 세상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소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거친 돌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래야만 생명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절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시절에 어떤 답을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있던 소원에 어떤 답을 주시는가를 찾아내려고 모여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삶이 이러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듣고 그 답이 이루어지는 발걸음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 모인 것일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시는 일을 그대로 다 경험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이제 이어질 엘리야의 그 다음의 발걸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좀 더 깊이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흔들고 또 신자도 흔들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겪어야 했던 일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겪기에 고민이 많았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길로 부르신다면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저희가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